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6일 감행된 시리아 내 학교 공습을 조사하라고 27일 촉구했습니다. 시리아 내전 상황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에 따르면 26일 전폭기가 시리아 이들리브를 6차례 공습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폭격당해 교사 6명과 학생 2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만일 이 공격이 의도적으로 감행됐다면 이는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도 지난 2년 동안 시리아 안에서 학교를 표적으로 감행된 공격 가운데 이번이 최악이었다면서 이를 전쟁 범죄 사건으로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인권 관측소와 미국 정부는 시리아 공군이나 러시아 공군이 이번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27일 시진핑 국가주석을 핵심 지도자로 격상시켰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란 표현을 처음 썼습니다. 동시에 성명은 어떤 이유로도 개인이나 조직이 당체제에 해를 줄 수 없다면서 집단 지도체제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덩샤오핑과 장쩌민 주석체제에서 사용됐던 핵심이란 용어는 후진타오 체제에서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핵심은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중국 지도부에서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하게 굳혔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연방의회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의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6일 위원들에게 TPP를 비준하지 않으면 영내 동맹을 강화하려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12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TPP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무역 정책입니다. 하지만 TPP는 민주공화 양당 대통령 후보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있습니다. 공화당의 경우 전통적으로 자유무역 협정을 지지해왔지만 트럼프 후보는 자유무역 협정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진행한 훈련이 통상적인 정찰 구조 훈련이었다고 중국 국방부가 27일 밝혔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약 일주일 전 미국 해군이 항해의 자유 작전을 펼친 바 있습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군은 정기적으로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이번에 진행된 정찰 구조 훈련이 이미 계획된 연례 훈련으로 하이난섬 주변에서 진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 대변인은 자세한 훈련 내용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 해사안전국은 훈련이 27일 내내 진행됐고 훈련 구역 주변에 있던 모든 선박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벨기에 정치인들이 유럽연합과 캐나다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인 세타에 찬성하기로 27일 합의했습니다. 애초 EU와 캐나다는 27일 세타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벨기에 왈로니아 지방정부가 반대해 서명식이 무산된 바 있었습니다.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는 27일 좌파가 이끄는 왈로니아 지방정부가 다른 벨기에 지방정부들과 함께 세타 협정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왈로니아 정부는 노동자와 환경 그리고 소비자 기준과 관련해 더 강력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찬성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수정된 세타는 다시 벨기에를 포함한 28개 EU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발효됩니다. 러시아가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군수업체인 마케예프 로켓 제작국은 자사 인터넷 웹사이트에 미사일 실물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미사일 업체는 이 탄도미사일에 사탄2라는 별명을 붙였고 러시아 당국은 이를 RS-28 사르마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리 보르시오프 러시아 국방차관은 25일 이 미사일이 전 세계 모든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타스통신은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11,000km에 달하며 탄도 중량은 100톤이라고 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동북아 지역의 긴장 고조가 북한의 인권과 민생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말했습니다.
It is clear that political tensions and the prospect of instability continue to
한국과 일본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이후 미국과 한국 간 군사협력은 강화된 반면에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후퇴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반인도 범죄를 다루는 국제 모의 재판이 오는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북한은 오늘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오후에 1.5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고조된 긴장 상태가 북한의 인권과 민생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 외에 대화와 접촉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27일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대화 회의를 열었습니다. 토마스 오헤와 퀸티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보고에서 한반도 안보와 인권 문제가 서로 직결되어 있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is clear that political tensions and the prospect of instability continue to impede progress in the human rights agenda.
북한이 올해 실시한 두 차례 핵실험과 여러 미사일 시험 발사로 고조된 정치적 긴장과 불안정이 계속해서 인권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런 안보 문제가 인권 개선을 위한 대화의 공간마저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과도한 지출은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민생만 더 악화시키고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ncreased militarization can only worsen and threaten the livelihoods of millions of people in the DPRK.
이런 정책은 식량과 보건, 교육 등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 확대에 필요한 공공정책의 투자를 줄게 해 주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어 유엔이 임명한 독립전문가 2명과 북한 내 인권 범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 방안을 찾아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책임 추궁과 북한 책임자들과 대화와 접촉의 필요성 사이에 균형도 지켜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큰물 피해 복구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reiterate my call to urgently support national relief efforts.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국제사회에 수혜 지원을 촉구했지만 아직 필요한 금액의 10%도 채워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런 자연재해 피해가 식량 문제 등 장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상호 대화엔 23개 나라 대표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 수뇌부가 대량 살상 무기를 무모하게 계속 추구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더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ven in the wake of the worst flood in decades, it conducted its fifth nuclear test near the flooded areas, ignoring the suffering of its own people.
북한 수뇌부는 심지어 수십 년 만에 최악이라는 홍수 피해 속에서도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채 5차 핵실험을 피해 지역 근처에서 강행했다는 겁니다. 이 대사는 특히 북한 정권이 올해에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최소한 2억 달러를 허비했다며 이 돈을 홍수 피해 구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내 인권 유린을 끝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에 미국은 계속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는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기구들과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engage directly with the special rapporteur.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그러나 이날 상호 대화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베네수엘라 대표가 북한을 대신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No selectividad con el que deben ser abordados los temas de derechos humanos.
특정 국가에 대한 선별적인 인권 결의에 반대하며 기존의 보편적 정례 검토를 통해 대화와 협력으로 인권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 이란, 벨라루스, 시리아 대표 역시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지만 대다수의 나라들은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와 비협조적 자세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퀸터나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정부가 유엔과 견해를 달리하면서도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과 대화 접촉을 유지하듯이 북한 정부도 그런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퀸터나 특별보고관은 다음 달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한국 내 여론 악화로 무산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3국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해 제재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 그리고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3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도출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임성남 제1차관의 공동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강력한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스기야마 사무차관은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할 수도, 핵 보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며 북한의 위협에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를 확인했습니다.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재개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협상 추진이 무산된 이후 4년 만의 일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7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정보협력에 더해서 한일 간에도 군사정보 공유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체결된 미한일 3국 정보 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해온 한일 양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체결되면 미국 경유 없이 한일 간 직접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만큼 정보 공유와 활용의 신속성, 정보의 정확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다시 협상에 나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올해 실시된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정 체결 후 한일 간 공유되는 정보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잠수함 동향, 핵과 미사일 기지, 핵과 미사일 기지에 대한 북한 내부 동향, 핵 물질과 핵 개발 동향 등입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정찰 위성 정보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4기의 정찰 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10기로 늘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의 설명입니다.
북한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눈들이 그 사단들이 그 이지삼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보다 더 많기 때문에 바라보는 눈을 많이 가질수록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정보가 많아지는 거예요. 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정보자산에다가 일본, 미국의 정보자산을 같이 묶어서 동시에 본다면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국민대학교 박휘락 교수도 현재 일본의 정찰 자산이 한국보다 많은 게 사실이라며 협정이 체결되면 북한 전략 자산에 관한 정보를 즉각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에게 관한 정보를 지금은 이제 미국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직접적으로 서로 이제 막 교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자체 개발을 해서 또 레이더도 다 있고 또 이제 엑스밴드 레이더 두 개 있잖아요. 그죠? 훨씬 낫죠. 우리는 얻을 게 더 많지.
한국 군 당국은 일본과 정보 협력을 확대하는 게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며 한국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바탕으로 논의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전 세계 32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올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정책 공조는 더 강화됐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간 군사협력이 강화된 반면에 한국과 중국 관계는 후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은 최근 공개한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 한국, 일본 간 정책 공조가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4월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 이후 삼각협력이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세 나라의 이지스함이 북한 미사일을 추적하는 훈련을 하며 정보를 공유했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노동자 송출을 겨냥해 북한과 관계를 제한하도록 세 나라가 공조해 다른 나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도발로 미국과 한국 간 군사 동맹도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군사훈련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합류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중국의 거센 반발을 감수하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미국과의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신뢰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경색됐다며 특히 북한의 도발보다 사드 배치가 영내 안정을 더 해치는 것으로 중국이 묘사하는 데 대해서 많은 한국 당국자들이 분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일부 미국 당국자들과 분석가들은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터라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내에서 대두되는 자체 핵 무장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고 미국 동맹 체계가 약화될 수 있으며 아시아에서 핵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도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고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기반이 약해지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떠나면 경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 특수부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타격을 위해 내륙 지역에 침투하는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미 공군 353 특수작전단이 최근 한국 군산기지에서 한국 공군의 침투작전 부대인 공정통제사 요원들과 연합훈련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유사시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파괴할 병력과 무기 체계를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투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 8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미 353 특수작전단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주둔하고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의 미 증원 전력으로 북한 지역에 침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와 안보리 결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서 일축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리동일 외무성 군축과장은 25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20차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안보리 결의는 불법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It does not carry any legality, morality and fairness.
리동일 과장은 대북 제재와 안보리 결의는 미국이 날조한 것이라며 적법성과 도덕성, 공정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re international law. And I would suggest the DPRK
미국 대표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국제법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안보리 결의 이행과 새로운 제재 모색 등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 결의를 더욱 강하게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 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평화와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또 북한의 주장은 내부적인 선전이 목적이라며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move. It will move with stronger sanctions and outright rejection.
국제사회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북한의 행동을 단호하게 거부할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 대표는 북한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자멸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성이 없다고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26일 BOA에 북한을 비핵화하는 게 가망이 없다는 클래퍼 국장의 발언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Director Clapper at this moment is correct. I think the sense is North Korea is not prepared to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폐기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클래퍼 국장의 평가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지난주 말레이시아에서 한성열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 등 북한 외무성 관리들과 회동했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이 현 시점에서 공식적인 대화를 할 준비조차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를 핵폐기가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북한의 시각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Doesn't mean it will not change. It doesn't mean they will not change their views. I personally think they will.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핵물질 생산 등 모든 핵 관련 활동을 멈추게 한 뒤 정권이 우려하는 안보 불안 등의 문제를 대화로 풀면서 신뢰 구축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폐기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미 국가정보국장 특별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던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특히 클래퍼 국장이 말한 유인책은 북한의 안보 우려와 김정은을 겨냥한 제재 등 모든 대북 제재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북한 외무성 관리들과 가진 말레이시아 회동에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클래퍼 국장은 25일 뉴욕에서의 연설에서 핵은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한 티켓이라며 북한의 핵포기는 가망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또 현재 바랄 수 있는 최대치는 북한의 핵능력 제한이며 이마저도 북한 정권이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뭔가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클래퍼 국장의 발언이 미 정부의 정책 변화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6일 VOA에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미 정부의 정책 변화를 암시한 게 아니라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에 대한 좌절과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his comments reflect frustration with North Korean intransigence rather than being any indicator of a change in US policy.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정부들처럼 북한과 대화와 접촉을 통해 북핵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 했지만 돌아온 건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미국법과 국제법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었기 때문에 클래퍼 국장이 그런 심정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클래퍼 국장이 북한 문제 해법으로 대북 정보 유입을 훌륭한 무기로 언급하고 제재 등 기존의 대처 방안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로 돌아가 북한과 새로운 합의를 추구할 여력이 없고 지금 워싱턴의 분위기도 북한 정권을 더욱 압박하는 기조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 제재를 담당했던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도 이날 VOA에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암시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No, I don't. I think this administration, I think the State Department spokesman, reiterated U.S. policy.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이 클래퍼 국장의 발언 뒤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거듭 밝혔고, 이는 차기 행정부에서도 계속 유지될 것이란 겁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그러면서 자신이 희은직이라면 클래퍼 국장처럼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wouldn't have put it that way. I think the current regime in the North is
김정은 정권이 비록 핵무기를 틀어지고 가겠다고 밝혔더라도 비핵화에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란 겁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비핵화가 어렵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는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하며 당장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과정을 거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북한의 핵활동 동결 등 제안에 대해 북한과 협상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한 합동군사훈련 중단 등 안보 동맹 관계의 수정 합의는 있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북한 정권의 치명적인 강력한 대북 제재를 삼가는 것을 보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이논 전 특보는 지적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현재까지 미 대북 제재는 겨우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대한 제재 수준과 비슷해졌다며 외교보다 미국법을 위반한 중국 업체 등에 대한 2차 제재 등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한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재 외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관에서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와는 달리 김정은 정권의 핵정책은 훨씬 더 과감하고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정은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아예 핵경제 병진정책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하겠다고 이미 다 공식적으로 커미트를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냥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말리지 않고 가만히 그냥 방치를 해둔 거죠. 정신 차리기만 기대를 하면서 그냥 가만히 놔둔 거죠. 핵 능력이 증강될수록 그 사람들의 입장은 더 강화되는 거죠.
북한은 지난 10년간 5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핵실험의 위력은 더욱 커졌고 주기도 짧아졌습니다. 북한은 핵물질과 기폭장치, 운반체계로 요약되는 핵무기의 3대 요소를 빠르게 갖춰나가고 있다는 것이 한국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입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이 고도화를 결정해요. 핵물질을 얼마나 많이 다량 보유하느냐. 두 번째는 핵탄두 제조 기술력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핵물질을 가지고 손실률을 낮추면서 제대로 폭발력을 높이는. 세 번째의 고도화는 바로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지난 8개월 동안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과 10여 차례의 탄도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동시에 막 한 거예요, 지금.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제재로는 역대 최강이라는 제재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진 못했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또다시 단행하며 핵무력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지만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란 회의적인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대북 제재에 열쇠를 쥔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국립외교원 김한곤 교수입니다.
만약 강한 제재로 김정은 체제가 흔들린다면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손실이 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의 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외교 정책적인 방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이 같은 미중 간 경쟁 구도는 북한의 전략적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에 따른 미한일대 중러 간 신냉전 구도로 북한의 핵개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의 핵개발은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안정을 중시하는 중국의 이중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국제사회가 지체하는 동안 북한의 핵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이 핵실전 배치 준비의 마무리 차원에서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오는 2020년까지 핵무기를 최대 100개 보유하고 2020년에서 2025년까지 핵탄두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 북한의 핵기술이 완벽한 핵 억제력까지는 아니지만 핵을 운용하는 기술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이른바 게임의 규칙을 바꿀 만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에 따라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제재 외에 다양한 군사적 대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국의 핵 무장론이 대표적입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핵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통해 북한과 군사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3, 4년 내에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와 소폭탄 그리고 ICBM과 SLBM을 모두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핵우산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을 수가 없고 또한 우리가 이제 미국의 핵우산에 계속 의존하게 되면은 안보와 외교적인 자율성이 위축되게 됩니다. 지금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옵서버의 위치로 전락해 있는데 만약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은 한국이 북한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서 한반도 문제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어긋난다며 자체 핵무장론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들어 모두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최근 정책건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들여오는 방안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핵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안보적 우려, 이게 핵을 갖고 있는 사실의 근본적인 원인인데 그 우려를 더 심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핵은 점점 더 포기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다고 대화의 방식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북한을 봐주는 것은 아니지만 생존을 보장하면서도 일단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했을 때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호함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이뤄진 미북 간 비공식 접촉이 사실상 양국 간 탐색적 대화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미국의 차기 행정부 출범 시 미북 대화가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한 대화를 거론한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잉 뉴스 김은지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다루는 국제 모의 재판이 오는 12월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반인도 범죄가 논의될 예정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 범죄를 다루는 국제 모의 재판이 오는 12월 8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 변호사협회와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사나 한미연구소,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와 북한자유연합 등 10개 단체가 공동 주최합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2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행사가 실제 재판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it's a mock trial to go through the process of what's going to happen when we're able to hold accountable the people in North Korea that are responsible.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살펴보기 위해 모의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모의 재판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출신의 나비 필레이 전 유엔인권 최고대표와 마크 하몬 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 재판관, 토머스 비켄달 전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등 3명의 저명인사가 주재할 예정입니다. 증인으로는 요덕관리소 출신의 탈북자 강철환 씨와 회령관리소 경비원 출신의 탈북자 안명철 씨 등이 출석합니다. 또한 북한의 형사제도와 정치범 수용소 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씨와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이 증언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면서 정치범 수용소 설계자와 감독관들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따르는 실질적이고 법률적인 걸림돌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We're hoping that this will be a signal to people in North Korea that are committing these horrendous crimes that they're going to be held accountable.
북한 자유연합의 숄티 대표는 이번 모의 재판에서 북한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반인도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이 다음 달부터 북한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환경을 살펴보는 조사에 들어갑니다. 특히 1년 동안 어린이 영양실조율 등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북한 당국과 함께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종합지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방콕에 있는 유니세프 아시아지역사무소의 앤드류 브라운 대변인은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과 이미 조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대변인은 현재 유니세프 본부와 아시아지역사무소 관계자들이 북한 통계국 관계자들에게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지표 조사 경험이 풍부한 국제요원이 11월부터 북한에 머무르며 1년 동안 조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종합지표 조사는 유니세프가 지난 1995년 세계 각국 어린이와 여성들의 생활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어린이 생존율과 영양실조율 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조사가 지난 1999년 처음 이뤄진 이래 10년 만인 2009년에 이어 다시 7년 만인 올해 세 번째로 실시되는 겁니다. 유니세프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은 앞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어린이와 여성 등 북한 내 취약계층이 마시는 물이 안전한지, 위생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 주민 생활 전반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ixed survey is a special kind of data collection because it involves going to households and actually asking the households.
조사는 조사위원들이 직접 각 지역의 가정을 방문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건과 영양, 수질, 위생 등 생활 전반을 살펴보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드보노 내변인은 북한이 제공하는 통계 자료만으로는 많은 경우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for example, administrative data in DPRK about access to water is about how many households have access to water that comes from a tap.
가령 북한이 제공하는 자료에는 수돗물에 접근 가능한 가정 수만 기록돼 있지만 유니세프는 얼마나 많은 가정이 수돗물을 이용하는지뿐 아니라 수질은 어떤지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 어린이들이 많은 경우 오염된 수돗물 때문에 설사병이나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다며 수돗물의 수질을 조사해 어린이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드보노 대변인은 이번에 실시하는 종합지표조사가 북한 어린이와 여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이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올해 들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을 가장 많이 수행한 측근은 조영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통일부 등이 북한 매체의 보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 들어 현재까지 모두 100차례의 공개활동을 벌였습니다. 북한 지역의 험준한 산악지형과 추위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남은 두 달 동안에도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공개활동 횟수는 212차례를 기록했던 지난 2013년과 비교해 크게 감소한 겁니다.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2014년엔 172차례, 지난해 153차례로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김 위원장의 올해 공개활동 횟수가 줄어든 이유로 7차 노동당 대회 등 굵직한 정치 행사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국내 정치와 관련된 그런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경제라든가 군부대 시찰이라든가 그런 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10월 들어선 더 뜸해져 단 두 차례만 했습니다. 지난 7일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 공장 그리고 18일에 류경 안과종합병원을 현지 지도한 게 전부입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같은 기간에 했던 16차례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미한 양국군의 이른바 참수작전 보도가 한국 언론에 등장하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 공개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이 폭발물과 독극물 탐지 장비를 외국에서 사는 등 주변 경호를 강화하고 동선을 숨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지난달 자신에 대한 참수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수집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함경북도에서 일어난 수해 복구에 북한의 인력과 자원들이 집중되면서 김 위원장이 현장 시찰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 또한 10월 들어 공개활동이 거의 사라지게 된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을 가장 많이 수행한 인물은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모두 42차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2위로 23차례 수행했습니다. 지난해엔 황 총정치국장이 79차례, 그리고 조 부부장은 43차례로 1위와 2위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입니다.
북한이 올해 36년 만에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해서 북한 노동당 지도부의 핵심 엘리트들을 대폭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과거의 국방위원을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북한 내부에 많은 조직 개편과 인사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조용원의 역할이 매우 커졌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어 최룡해와 오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19차례, 18차례 수행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상반기에 각각 9차례, 3차례 수행했던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과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는 7월 이후엔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들 가운데는 중국에 자녀를 두고 온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남성에게 팔려가 아이를 낳고 강제 북송을 피해 아이를 두고 또다시 중국을 떠난 건데요. 이 여성들이 중국에 있는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미국 정관계 인사들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 아이를 안고 싶어요. 중국인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만나고 싶어하는 탈북 여성들 100명으로 결성된 통일맘. 통일맘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정관계 인사들과 인권운동가들을 폭넓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25일 VOA를 방문해 자식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탈북 엄마들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김정아 통일맘 대표입니다.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그 중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그 나와서 거기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중국 당국이 탈북 여성들을 북송시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도망쳐 나와서 한국으로 오게 된다면 한국에서 당당한 국적을 가진 다음에 중국으로 간다면 거기에는 내 자식을 볼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죠. 내가 일단 사니까 내가 죽은다면은 내 아이도 결국 엄마 영원히 엄마 없는 아이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앞으로의 자식과의 미래를 위해서 결국 그 선택을 하는 건데.
김정아 대표는 통일맘이 국제사회에 바라는 것은 세 가지라고 밝혔습니다. 탈북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 호적을 줄 것,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 여성에게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줄 것, 아이가 어머니와 살고자 하면 탈북 여성들이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것. 김 대표는 이를 위해 미국 정부도 역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와 유엔에게 저는 가장 원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중국 정부에게 하는 이 호소문이 제대로 전달이 되게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부분이 있거죠. 중국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미국 정부와 유엔의 목소리가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을 잡은 겁니다.
이날 함께 방문한 이영희 씨는 중국에 10대 아들이 남아있습니다. 중국인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헤어진 지 10년이 된 엄마를 이미 가슴 속에서 지웠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못 찾아갔던 것 같아서 작년 11월 달에 에볼라 갔는데 그냥 덤덤하고 엄마에 대한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아예 그냥 메마른 거예요. 그래서 울지도 않고 저는 통곡하는데도 그리고 또 남자에다가 그래서 그런지 이 마음속에는 엄마를 이미 다 지워버려가지고 사는 그 애의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영희 씨는 이런 사연을 누구한테도 말할 데가 없어 이불 속에서 혼자 울곤 했지만 통일맘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 알리고 도움을 호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딸을 두고 돈을 벌려고 고향을 떠난 황현정 씨.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중국으로 끌려갔고 중국인 남편에게 팔려갔습니다. 북한에 있는 딸에게 돌아가기 위해 계속 도망치다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개를 패듯이 패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쓰러지면 안 된다. 내가 아직 북한에 딸이 있는데 딸을 만나게 해서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말 이를 악물고 온몸에다 기운 주고 맞으니까 안 아프대요. 그렇게 그것을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마지막에는 이 시아바이 되는 아바이가 죽이라 하대요. 죽이라 하죠. 근데 이게 세 번째 됐을 때는 지금 이제는 이게 아이가 우리 집에서 살 사람 아니니까 다 와가지고 진짜 장정이 서너에서 달려붙어서 때리는데.
현정 씨는 이후 중국인 남편의 순응에서 살았고 대도시에서 일하며 자신의 몸값을 갚은 뒤 한국으로 다시 도망쳤습니다. 김정아 대표는 인신매매 당해 중국인 남편과 살고 있는 많은 탈북 여성들이 육체적으로 학대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선량하게 잘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에? 때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방법에 무작정 막 때리는 막 이게 사람 취급이 아닌 짐승 취급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관건인 문제가 호적이 없다 나니까 너네는 오늘 당장 여기서 죽여도 할 말이 없다.
다른 여성들도 중국 내 북한 여성들의 불안한 신분을 인권 유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에서도 상상도 못할 일을 중국에서 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V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지역번호 202를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북한은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오후에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늘 오전에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다가 오후 들어서는 그치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4도, 양덕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12도, 수풍 아침 7도, 낮 기온은 11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8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용현에는 오전 한때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해주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 15도, 용현 아침에는 9도, 낮 기온 13도고요. 신계 아침에는 13도,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1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역시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는 비가 오는 지역이 많은데요. 심포, 또 청진과 성진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9도, 낮 기온 15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6도, 해산 아침 0도, 낮에는 5도, 풍산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4도입니다. 원산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15도고요. 삼지연 역시 가장 아침 기온이 낮습니다. 영하 4도가 예상되고요. 낮에는 1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는 4m까지 높게 일고 앞바다는 2m 아래입니다. 동해북부 먼 바다 오전 오후 비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0월 28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진행한 훈련이 통상적인 정찰 구조 훈련이었다고 중국 국방부가 27일 밝혔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약 일주일 전 미국 해군이 항해의 자유 작전을 펼친 바 있습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은 정기적으로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치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이번에 진행된 정찰 구조 훈련이 이미 계획된 연례 훈련으로 하이난선 주변에서 진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 대변인은 자세한 훈련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 해사안전국은 훈련이 27일 내내 진행됐고 훈련 구역 주변에 있는 모든 선박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하이난섬 남쪽과 파라셀군도 북서쪽 사이 해역은 베트남과 타이완이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현재 중국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군수업체인 마케이프 로켓 제작국은 자사 인터넷 웹사이트에 미사일 실물 사진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미사일 제조업체는 이 탄도미사일에 사탄2라는 별명을 붙였고 러시아 당국은 이를 RS-28 사르마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리 보르시오프 러시아 국방차관은 25일 이 미사일이 전 세계 모든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언론은 RS-28 사르마트 미사일이 미국 텍사스주나 프랑스 동부 일원을 파괴할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11,000km에 달하며 탄두 중량은 100톤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의회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의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6일 위원들에게 TPP를 비준하지 않으면 영내 동맹을 강화하려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12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TPP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무역 정책입니다. 하지만 TPP는 민주공화 양당 대통령 후보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경우 전통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해왔지만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자유무역협정이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를 파기하거나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6일 감행된 시리아 내 학교 공습을 조사하라고 27일 촉구했습니다. 시리아 내전 상황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26일 전폭기가 시리아 이들리브를 6차례 공습하는 와중에 학교가 폭격당해 교사 6명과 학생 2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만일 이 공격이 의도적으로 감행됐다면 이는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도 지난 2년 동안 시리아 안에서 학교를 표적으로 감행된 공격 가운데 이번이 최악이었다면서 이를 전쟁 범죄 사건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와 미국 정부는 시리아 공군이나 러시아 공군이 이번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공군기가 당시 시리아 영공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필리핀과 미국 관리들이 다음 달 회담을 갖고 10여 년간 진행해온 양국 간 합동군사훈련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끝내겠다는 내용의 강경 발언들을 쏟아낸 뒤 이뤄집니다. 필리핀 관리는 당초 회담이 지난 2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을 요청해 한 달 뒤인 다음 달 24일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두테르테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특별한 지시가 없다며 미국과의 군사훈련이 중단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면서 필리핀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두테르테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27일 시진핑 국가주석을 핵심 지도자로 격상시켰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란 표현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덩샤오핑과 장쩌민 주석 체제에서 사용됐던 핵심이라는 용어는 후진타오 체제에서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핵심은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중국 지도부에서 1인 지배 지위를 확고하게 굳혔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